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우리 이런 제목으로 또 이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는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역사적인 순서로 이 성경의 전체를 좀 맞춰서 살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의 그 66권의 순서가 아니라 역사적인 순서를 맞춰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이런 강좌를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특히 이제 처음 이 창세기 모두가 이 모든 인류가 해당되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원 역사를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가까지 창조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다룰 주제는 타락입니다. 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시공간을 창조하신 후에 해와 달과 별과 뭐 각종 짐승과 뭐 식물과 어류와 조류들을 그 종류별로 이제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모든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실 때 심히 좋을 만큼 모든 인류의 그 시작의 문을 여셨는데 1장, 2장에서 그런데 바로 이제 2장으로 3장으로 가면 바로 이 인간의 타락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모든 그 창세기는 모든 기원에 대한 책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이제 3장에서 나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종교도 뭐, 인간의 죄는 뭐다. 그 죄의 기원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가르치는 그런 데는 없죠. 오직 이 성경, 이 기독교, 이 창세기 안에만 분명하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현재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은 뭐 죄다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 성경대로 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 인간 타락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은 열매와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 죄의 기준을 세우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도대체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가 힘든 거죠. 다만 함께 우리가 살다 보면 한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려고 사람의 수가 늘어나다 보면 그중에 뭔가 우리와 맞지 않은 그러니까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다음에 안녕과 평화를 파괴하는 또 우리끼리 모여있는데 이 사회에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눈에 띄고 또 그런 것들을 제재할 필요가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합의된 기준을 정하고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 죄를 묻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적용은 사실 집단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한 나라 안에서도 뭐 이 큰 미국같이 50개 주가 있는 그런 나라들은 어떤 주에서는 이런 법이 적용되지만 어떤 데서는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그런 상황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타락이란 말, 죄란 말이 이 성경 안에서 말씀해주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정의되지 않는다면 사실 뭐가 죄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이라는 이 단어의 이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나쁜 길로 빠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의 저 의미의 타락을 살펴보면 온전한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느낌대로 살겠다고 한 결과가 바로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온갖 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물론 죄에 지었기 때문에 타락이 됐지만 결국 그 타락은 또 계속된 죄, 그게 뭡니까? 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죄의 그 원어가 하말티어라는 그리건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9점이다 8점이다가 아니라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온갖 죄들이 계속 시작되고 결국 그게 금세 물에 폭풍우가 불듯이 아담의 첫 자녀들로부터 서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계속해서 잠시 나오는 역사들을 보면 점점 타락해져서 그 결과 이제 아담 이후, 그러니까 처음 창조 이후 성경적인 역사 계산으로 보면 창조 이후 약 1600년간 이 세대가 이어지다가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에서 살아났었던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이제 세대가 시작이 됐는데 그 세대들도 바벨탑 사건으로 드러난 것처럼 또다시 타락의 삶,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언어를 나누시고 사람들을 온 지구 여러 곳으로 각 그 이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한 세대는 그 바벨탑 사건 이후 모든 민족이 흩어진 이후 지금까지 따지면 약 43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시대를 결국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성경을 볼 때 결국은 이 타락된 삶으로 말미암아 최후 심판에까지 이르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죄악과 불행과 고통과 환난과 온갖 인류 역사상에 나타나는 모든 비극의 원인, 결국은 이 땅에 심판받아 없어지게 될 그 원인이 바로 어디 있다고요?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부터 출발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이 타락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와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가라는 그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락은 분명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한 분이셔서 그것을 다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다면 왜 그곳에 굳이 그것을 두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거를 따먹게 했을까? 우리가 그런 걸 많이 궁금해야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어쨌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 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무슨 원죄다 그래가지고서 그런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고 왜 그러느냐. 자, 이 모든 것들이 이 창세기의 이 첫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 그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창조했고 어떤 존재로 창조했는가라는 거.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지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일단 뭐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얘기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자, 인간은 일단 잘 알다시피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무엇보다 그 인격성을 가진 존재,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고 그 존재가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여 판단하고 결정한 후에 그 다음에 스스로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서 독립성을 가진,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다. 그게 인간이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든 하나님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시는 대단한 것을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인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뭐 창조의 주제를 살펴보면서 진화론자들이 말하듯이 뭐 아주 뭐 무생물로부터 이렇게 이 열등한 존재여서부터 뭐 몇 수십 년을 지나면서 수십억 년을 지나면서 이제 고등한 존재가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를 가진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대단한 존재로 창조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진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 자유의지를 잘 보면 이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는요.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담기는 했지만 다른 겁니다.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는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이셔서 그 누구의 간섭도 그 영향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행하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인간은 태어나면 스스로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는 하지만 사실 잘 보면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제한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절대적인 자유의지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절대적인 자유의지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완벽하게 그것을 책임지고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소유한 의지 그런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고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는 제한적 자유의지인데 이 제한된 자유의지란 자기 생각에 따라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자유는 있지만 그 결정하고 행동한 것에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 어떤 거는 전혀 책임 대부분 많은 거는 책임질 수 없는 제한되고 유한한 자유의지를 가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출생부터 성장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지 그 뜻대로 살 때 온전한 인격체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많이 닮았는데 또 잘 보면 100% 하나님과 결코 같을 수 없는 그런 존재고 또 우리가 동물과 비교하면 동물과도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또한 잘 비교해보면 100% 동물과 다른 아주 그런 독특한 존재 하나님도 아닌 동물도 아닌 정말 인간으로서 그런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실 초보적이긴 하지만 지정의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지성과 감정뿐 아니라 심지어 의지력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일관되게 추구하고 서로 의사소통까지 합니다. 지난 뭐 6월 19일에 이 보도가 나온 게 46세의 나이로 사망한 코코라는 고릴라가 보도됐는데 이 수화로 1000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를 2000개 이해할 수 있는 저보다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단어를. 이해할 수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 동물도 상당한 수준의 지성과 의지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히 지정의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극히 드물고 동물의 지정의는 어디까지나 생존과 번식이라는 이 절대적인 틀 안에서 오직 먹고 마시고 새끼를 번식하며 살아가는 문제로 연결돼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지정의는 있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자가 사냥해서 배부르게 먹고 나면 아 이거 내일 먹을 것도 사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워 자기만 합니다. 뭘 걱정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배고프면 본능에 따라 일단 배고프면 무조건 사냥하러 나가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기분도 썩 내키지 않고 뭐 한 끼 굶는다고 뭐 당장 큰일 날 건도 아닌데 뭐 그냥 굶을까? 그런 거는 생각조차 못하는 게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일 뿐 자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도 분명히 사냥을 하러 가려고 의지적으로 작정을 해서 결행을 했지만 그것은 뭐예요? 본능, 배고프다는, 먹어야 된다는 본능이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인 것이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자유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람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표적인 또 동물이라고 알 수 있는 예가 번식을 위할 때, 번식의 시기가 오면 교배를 해야 되는데 그 번식의 딱 시기가 오면 뭐 인간처럼 뭐 때와 장소를 가려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번식의 시기가 오면 그냥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쨌든 짝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어디서든 그냥 짝과 교배하고 번식을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뭐 지정의를 갖고는 있지만 그게 분명히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동물의 의지는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은 그 계획 안에서,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그 안에서 작동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의지는 수동적이고 로봇같이 프로그램화된 그런 의지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뭐 상당히 지능을 보이고 뭐 이렇게 뭔가 사람끼리 이렇게 감정을 보고 이러는 것들도 제한되어 있는 어떤 한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그런 존재다. 자, 그럼 인간의 경우는 어떠냐? 인간은 배고픔을 느끼는 본능적인 자극이 와도 무엇을 먹을까? 아니면 함께 굶을까? 하는 그런 식으로 순전히 자신의 그 지정의로만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선 어느 누구로부터도 또 본능적 요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사람은 동물처럼 번식과 생존의 본능에 그냥 본능에게 프로그램화돼서 그 본능적 자극이 오면 무조건 그대로 행동하도록 움직이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자기의 판단과 결단을 따라서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같이 기본적인 뭐 생존과 번식을 위한 그런 본능은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본능적인 자극에도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런 동물적인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은 동물적 본능이 있지만 인간은 인간적, 동물과 차별이 있는, 구별되는 그런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고 독특하게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본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본능. 그 본능이라기보다 우리가 뭐 사명이라고 하면 좋겠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도 중요하지만 삶의 목적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목적을, 살아가는 이유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그렇다고 뭐 전능하고 절대적인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전혀 다른 존재고 또 어떻게 보면 동물과 비슷하게 생존과 번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동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하고 존귀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거나 또는 동물이나 일방적으로 프로그램화된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영으로 교통하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자신의 지정의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스스로 결단을 해서 행동하면서 이 땅에 주신 명령, 사명,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놀라운 창조의 모습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8편 4절부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에서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노리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찬양입니까? 다른 번역본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표준 새 번역을 봤더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은 그런 영적인 존재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한 자로서 그렇게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알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동물도 로봇도 아닌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자율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고귀하고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고 그랬죠. 그럼 그런 인간 입장에서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핏 자기를 착각하면 내가 하나님인가 싶을 만큼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가능한 존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다. 나는 피조됐다라는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기동창으로 착각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놀라운 존재지만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닮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누구다? 피조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무소부재하지도 않고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영적인 것을 뭐 죽기 전에는 보지 못하는 그런 제한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닌 이 자유의지는 마치 얼핏 보면 하나님과 같아 보일 정도지만 그러나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정말 절대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절대적 자유의지와는 뭐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중요한 것을 두셨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정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게 명하심으로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신 거죠. 에덴 동산의 다른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인간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게 없었다면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 테니까. 그 정도로 존귀하게 만드셨으니까.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가 좀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나무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자유를 주어 창조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하는 거고 또한 사람의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그래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 그게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일반적인 신관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인가 우리가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관은 그냥 신은 전지전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선악과를 보면 아니 왜 사람이 타락할 걸 알면서도 선악과를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그렇게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격적인 자유지를 지닌 귀한 그런 존재로 인간을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 선악과라는 것은 피조물 된 사람들이 이거가 없었으면 자기가 하나님인가 싶을 만큼 하나님이 배려하고 놀랍게 창조한 그런 존재. 그렇게 보면은 이 선악과는 창조주의 삶에, 창조주, 신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존재로서 부름받은 사랑의 증표요, 은혜가 담긴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는 나무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온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번에 계속 살펴던 이 신의 산 약속.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것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뭘로 주신 거라고요? 신의 산 약속.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 그런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나를 얼마나 놀랍게 만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바른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면 다행인데 이걸 가지고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마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 타락 사건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담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존재로 만들고 그런 귀한 역할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를 있게 해주셨는데 이 아담이 착각을 한 거죠. 그 착각이라는 게 사실 실수라는 것보다도 이 사탄이 이간질하는 말을 쫙 듣고 그가 부여받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뭐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의 과일을 하나 훔쳐먹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이거 먹어봐 주니까 고마워서 먹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탄의 죄악된 그 욕심에 뭐예요? 동참한 거예요. 완전한 반역이에요. 자기를 놀랍게 만든 그분에 대한 완전한 반역.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이 나를 만들었지만 나는 당신 뜻대로 안 살 거야 라는 그런 그 결단이고 의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극도의 교만의 열매가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만, 관계 속에서 이런 교만이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단절을 불러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과 같아졌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먹었는데 자신들이 이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사탄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바로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전과 달리 뭐가 와요? 심령의 평강과 자유는 완전히 없어지고 대신 불안과 공허만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싶은 두려움으로 숨을 곳을 찾는 지경이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었다고 그 실과를 먹었더니 눈이 확 밝아져서 뭐가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 나올 때 이런 거는 잘 우리가 봐야 돼요. 문자적으로 된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정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먹었더니 잊지 않았던 어떤 인지 능력이 생겨가지고 눈이 확 밝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은 창조주와 그렇지 않음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했다는 그 죄악에 빠졌다라는 것을 그냥 깨달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해지고 하나님을 보니까 숨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걸 먹고 똑똑해졌다면 하나님하고 나와보시오 한번 얘기 좀 합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자유의지가 제한된 자유의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자기가 이걸 먹으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은 뭡니까? 만약에 이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죄악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그냥 아무렇게나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즉각적으로 죽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벌써 거기를 잘 보면 동물, 그 동물의 가죽, 그러니까 누군가의 생명이 대속의 피로 흘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용서를 해주신 것,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을 죽여야 되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거, 대속이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실천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대속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물을 통한 대속의 피는 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깨어져버린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 당장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장 받을 심판을 잠시 면하고 죽음의 상태를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이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유일한 희생의 제물, 완전한 희생의 제물, 정말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제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의 피 흘림이 왜 필요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우리가 뭘 잘못했든 간에 죄를 지면은 그 대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최초로 말씀하신 법이에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법. 그런데 하나님은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것을 당신이 스스로가 아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 대속의 사건.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온전한 관계의 회복의 장소인 거예요. 천국 가는 장소가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믿는 게 아니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 나와요? 바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다투고 죽이고 누군가가 이렇게 되는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서두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제한적 자유지. 자기가 뭔가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뭐를 행할 수는 있지만 그 행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들끼리 결단을 해서 행동할 수 있었지만 선택은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자유지는 있었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렇게 선택한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후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임했어요. 정말 죽음이 임한 거예요. 당장 그 실과를 먹고 콱 꼬꾸라져 죽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어떤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의 죽음인 거예요. 그의 생명을 받아서, 그의 생기를 받아서 우리가 연결된 존재, 하나 된 존재였는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도 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 영생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봐서는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산다고 해서 이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어떤 거예요? 죽는 존재예요. 뭐 930살을 살고 뭐 800살을 살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떤 거예요? 어쨌든 죽는 존재. 다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어떤 조치로든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게 아니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는 그 죽음은 이미 육체적인 죽음은 정해진 거였었고 어떤 죽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인 죽음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할 수 있었던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단지 어떤 지역을 이동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영원히 단절돼 버린 상태,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죄인이다 그러면 정색을 하면서 막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리고 왜 아담의 죄가 우리까지 뭐 유전되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분명히 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되지 않을 거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서나 또 에스겔서를 보면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그런 무슨 연좌제처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류 최초의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창조주를 의심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디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쫓겨나버렸죠. 예? 하나님과 걷는 그 길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곳으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쫓겨난 곳에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이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쫓겨나서 우리 스스로 되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결별된 곳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이 길이 있다면 이제는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관계가 깨어지면 깨어지고 말미암아 영생으로 가는 길을 떠나 나와서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길, 세상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걷는 길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영생할 수 있는 길에서 떠나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다. 그 가는 길이 달라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원죄가 있다. 너는 죄인이다. 그런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 개념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길, 지옥으로 향해 가는 이 길에 너희가 있다. 그 얘기를 원죄로 또 죄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 같이 걷고 있는 길에서 잘못 실수하면 하나님이 일으켜주고 고집을 피면은 때려서라도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겠죠. 그냥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 성경을 통해 볼 때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에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 완전히 다른 길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거기서 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이니까. 그래서 그 길을 걸으면서 뭐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부자도 되고 그러다가 권세자도 되고 또 때에 따라서 뭐 남도 돕고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길이 어디라고요? 그 길이 끝이? 에? 바로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만큼 착하게 사냐 뭐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됐다 원자가 있다라는 그 얘기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간 어떤 다른 길로 가고 있다. 근데 그 길의 끝은 지옥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에 너희가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을 모르면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이 타락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에덴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서 천국의 길에서 그 길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걷고 사탄과 동조하고 동행하는 길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예수님도 의미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 교회를 찾는 의미도 달라요. 지금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을 찾고 있다고요. 복이 아니라 길을 찾아야 되는데 다들 와가지고 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호에서 거기서 살아날 길을 찾아야지 거기서 내가 좀 더 좋은 평수를 갖고 내 문제를 해결할 그런 복을 찾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창세기 3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럼 교회 와서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성경 전체 내용은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라.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던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무슨 아까 말한 것처럼 복받는 거, 잘 되는 거, 잘 먹는 거 전부 그러는 거예요. 온통 기도가 내일 우리 야후에 가니까 날 좋게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가 다. 사업하니까 대박치게 해주세요. 공부 안 하고도 1등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지 대부분 다. 사람들에게 원죄가 유전되고 있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죄가 유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를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지옥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출생은 부모로 인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모가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자녀가 여기서 이민을 와서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게 자기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죄를 져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여기서 사니까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인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나온 모든 생명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에서 태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길에서 태어나고 거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에서 태어나서 그 길이 전부인 것처럼 그 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투고 뭐 조금 더 가자니 못 가자니 뭐 그러면서 애써 수고하고 잘 살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요? 지옥. 그 길에서 허둥거리고 하는 상태다. 복받아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 길의 문제예요. 길. 여러분 멜번에서 아들레이드로 가는 그 도로 고속도로를 열심히 달려가면서 야 이제 곧 시드니에 도착할 거야. 그건 자기가 확신을 100% 해도 그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끝을 향해 달리는 이 글에서 나는 착하게 사니까 종교적으로 사니까 도덕적으로 사니까 뭐 교회를 열심히 오니까 십일조를 내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아니야. 근본적으로 이게 복의 길인지 길의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도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지옥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과 진리의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겼다. 그러니까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는 방법이 뭐냐? 그 얘기가 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만을 믿는 거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거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그 구덩이를 건너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그 분 보낸 분이 하나님이요 그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믿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3장에서 보여주는 이 타락사건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그 죄의 기원과 인류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살핀 이 온 인류에 해당되는 이 원역사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첫 주제인 창조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두 번째 이 타락에 대한 이 주제를 바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확실하게 이 말씀으로 그 근거를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해도 길의 문제가 아니라 복의 문제를 찾으며 우리가 잘못된 미신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 타락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여러분이 계속 읽어가시면서 죄에 대한 확실한 개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바르게 좀 묵상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실한 그 뜻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면서도 이거 만들었냐 묻고, 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과가 돼가지고서 왜 무거운 짐을 주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은 이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타락의 사건들, 그 다음에 4장은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 그리고 5장은 최초 인류 아담으로부터 그 이제 마지막 첫 번째 홍수 심판이 있는 노아에 이르는 그 계보가 나오거든요. 족보가. 이 성경에 홍수 심판 이전의 세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노아 이전 세대의 그 족보가 쭉 나와 있어서 성경적 연대기를 계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조로부터 홍수까지의 시간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1600년, 그러니까 1656년,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을 하면 그 정도 나와요. 창조로부터 심판으로 망할, 홍수 심판으로 망할 때까지 1600년을 살다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보통 이 거꾸로 계산하면 BC 2348년경에 홍수 심판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이 5장을 근거로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6장은 사람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타락해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원인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는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6장까지 읽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뭐 혹시나 읽어가시다가 궁금하거나 또 더 나누고 싶은 것들은 얼마든지 또 물어봐 주시고 세례로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창조와 이 타락의 분명한 이 진실과 진리를 좀 알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제 노아 시대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로 또 역사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